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부터 시작.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 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첫 번째 절기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막절. 유월절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유월절 때를 맞추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칠칠절, 우리가 아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후에 지켜지기 때문에 오순절이에요.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7주가 지났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날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로 우리는 많이 기억하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게 오순절이에요.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이 땡스기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가을에 모든 것을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 외에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가지 절기가 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유대인 절기 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절기가 뭡니까? 한우카. 처음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크게 지켜지고 있고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퍼센티지가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우카 날 학교를 놀기도 합니다. 자, 이 한우카 우리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하죠. 이름 들어보셨죠? 수는 수리한다라는 뜻이고요. 전은 성전을 뜻하는 것,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의미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뜻은 봉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뜻이죠. 수전절의 의미가 한우카라는 뜻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봉헌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유래가 뭐냐면 이 헬레니즘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아주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퇴각을 하면서 이 원통함을 어디서 풀까 생각하다가 유대 땅을 지나가며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죽이죠.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수전.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올려드린 날을 한우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우카는 12월 달에 많이 드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 이외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서 지키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절기예요. 이름이 뭐죠?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아각의 후손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는 이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음모로부터, 위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구원함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부림절이라고 했을까? 부림의 뜻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여기 보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부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가 부림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주사위, 제비를 뽑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절이라고 하지 않고 부림절, 복수형을 써서 부림절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비를 한 번 뽑았을까요? 아니면 한 번보다 더 많이 뽑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약 쉬운 질문에 어려워해. 그러니까 제비를 두 번 이상은 뽑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림절이 된 거예요. 복수 형태를 써서. 자, 이게 어떤 의미겠냐라는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는 날을 뽑는데, 선택하는데 달력을 이렇게 돌리다가 아, 이날 그냥 해야지라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어느 달에 해야 될까? 달을 뽑고요. 그리고 또 무슨 뭘 뽑았을까요? 어느 날을 할까? 날도 뽑았겠죠. 그래서 달을 뽑았더니 어느 달이 나왔습니까? 아달월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달월.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 2월달이 되기도 하고 3월달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 2월달이 있었나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가 이 부림절이 2월달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3월달에 있었더라고요. 올해 2017년 부림절이 언제였냐면 3월 11일과 12일이 부림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이 되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며 지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 집 가까이 있는 회당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가 회당에서 읽혀지는데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절기를 즐기는데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데 말씀을 읽는 것부터 말씀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경청하다가 세 군데가 딱 오면 다 함께 모여 있는 회당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와서는 전체가 다 크게 암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모르드개를 소개하는 2장 5절 말씀이죠.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는 앞에 나와서 읽는 사람이 읽고, 그런데 이 5절이 오면 전체가 다 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모니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첫 번째 다 함께 읽는 곳이 어디냐면 모르드개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다 함께 읽습니다. 자, 두 번째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알리는 부분이에요.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사색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면 10장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이 전체가 다 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족속을 아니하더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경청하다가 이 부분들이 오면 전체가 다 같이 암송을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불임절이 되었을 때 네 가지를 지키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22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잔치는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서로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네 가지를 지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 함께 식구들과 이웃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때 익숙한 것처럼 예물, 선물들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퇴색되기가 가장 쉬운 것이 뭘까요? 네 가지 중에 말씀 경청하는 것 다 함께 모여서 잔치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 함께 선물을 나누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제가 답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번째요, 네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경청하는 건 누가 온지 안 왔는지 금방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빠지면 표시 납니다. 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시 나요. 그리고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한 가정이 빠지면 표시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데 내가 그분에게 늘 받았는데 선물이 안 오면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는요,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세월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퇴색되는 부분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라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더서 강의를 지금 2월 첫째 주부터 오늘이 14번째더라고요. 14번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해오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한 센텐스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완벽한 연출가이시다. 제가 이 말을, 이 센텐스를 여러 번 썼습니다. 얼마나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연출을 해도, 드라마를 연출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드라마를 써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에스더서 전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보는 거예요. 드라마로 보고 가정했을 때에 이 드라마의 도입 부분 에스더서 1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 마지막 9장과 10장을 종결 부분으로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출을 해내시냐면 1장에서 다루었던 토픽을 그대로 마지막 종결 부분에 와서 똑같은 토픽으로 하나님이 끝내고 계시다라는 것. 그 토픽이 뭘까요?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두 가지 잔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잔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두 가지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잔치에 초대받아 있는가? 어느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아 가기를 원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물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하수왕이 베푼 세상을 상징하는 이 인간의 잔치 특징이 뭐였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웅장함은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인간의 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에 전혀 손색함이 없어요. 1장 6절과 7절 우리 6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여러분 이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둥에다가 천을 감았는데 흰색만 감은 게 아니에요. 흰색, 녹색, 청색, 자색 가는 배줄로 리닌줄로 이렇게 멋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금과 은이에요. 그리고 아무데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빨간 레드카펫 깔아놓고 한 게 아니라 땅바닥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리석 깔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멋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금잔으로 이렇게 마시는데 잔이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대요. 멋지게 시작은 했습니다. 화려함만 갖춘 게 아니에요. 잔치 며칠 동안 했죠? 180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잔치를 180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났는데 왠지 조금 부족해. 그래서 잔치를 다시 시작했어요. 며칠을 더? 7일을 더 하는 거예요. 다른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들 나요. 안 돼. 결혼식 이렇게 하면 안 돼. 180일을 했는데 그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 7일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갖추었는데 인간의 베푸는 잔치의 특징에 모였어요. 끝이 어땠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게 끝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 자기 아내가 예뻤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부르는데 왕후 와스디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래서 이 속에서 화가 나는데 1장 12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와이프가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속에서 진노가 일어났는데 불붙듯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 군주 왕입니다. 절대 군주인 왕이 자기가 초대한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화가 났는데 스스로 자제하려고 노력할까요? 아니면 필터링이 안 되고 그냥 다 표시날까요? 질문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집에서 교회에서 화났을 때 말고 집에서 화나면 필터링이 돼요 안 돼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림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자, 그랬을 때에 화려하게 기쁘게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그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왕의 한마디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왕이 속에서 진노가 일어났는데 분노가 일어났는데 불일 듯 일어났으니 얼마나 눈치 보며 잔치가 여러분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다음날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근데 이런 잔치가 며칠이 돼? 187일.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게 끝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인 이 드라마의 종결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잔치를 또 다루고 있는데 더 이상 아하수에로 왕 인간이 베푸는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누가 베푸는 잔치?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 이 잔치의 특징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것처럼 화려함도 없습니다. 웅장함도 없습니다. 금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금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에서 결코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베푼 잔치에 있더라니까. 22절 또 봐야 됩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긴장됨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기쁘게는 시작했는데 끝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거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길한 날을 영어 성경을 보면 A day of celebration. Celebration이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는 celebration으로 시작했는데 허탈함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자칫 베푸는 여러분 day of celebration. 길한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그러나 끝이 허탈하고 허무하게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여러분 평안함과 기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 내면 세계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 세계의 평안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알아요? 알기는 정확하게 아는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어디를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마지막 종결하면서 드라마를 마지막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시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결국은 허무하고 허탈하게 끝나는 세상의 잔치냐, 아니면 화려함도 없고 웅장함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선택하겠느냐.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용두사미로 끝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용대가리로 시작해서 어떻게 뱀꼬리로 끝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더 이상 세상의 잔치에 기웃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를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과 알문 생겼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렇죠? 뭘 선택해야 되는지까지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며 데일리 라이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부림절, 절기를 기억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부림절,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림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진멸당한 음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끼리 잔치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마지막은 22절 마지막,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만 흘러져 있으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것은 그냥 우리가 환경적으로 가난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가난함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가난함일 수도 있어요. 육신의 병이 든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속에서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선교의 힘쓰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사역에 생명 다하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가난자를 구제하라라고 하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뭔데? 정말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인데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제라는 손길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얻어야 복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TD정신이 뭡니까? TD정신은 퍼주는 거예요. 사랑도 퍼주고요, 섬김도 퍼주는 거고요,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얻고 복음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동독을 갔다 왔잖아요, TD. 동독 사람들은 이 서독 사람들이랑 얼굴이 좀 달라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참 어둡습니다. 잘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퍼줌의 은혜 여기에 녹아나더라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이렇게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이면 담배 펴. 근데 팀 멤버 중에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저는 늘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에 담배 냄새가 하루 종일 찌들리는 거예요, 저는. 같이 가주고, 같이 있어주고, 어깨 동무해주고, 친해지면 엉덩이 때려주고. 그랬더니 마지막 날 허그하고 울고. 이제 TD를 너무 많이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퍼줌에 마음의 문을 열더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했냐면 목적은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 뭘 먼저 얻어야 돼요? 구제라는 통로를 통해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요한복음 5장을 가면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죠. 그래서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 없으면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저는 있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금방 알아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네, 역시 우리 집사님 빠르네. 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어느 명절이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합니다. 녹음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 절기가 무슨 절기겠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탁월하십니다. 금방 아시잖아요, 봐요. 이렇게 잘만 따라오시면 돼. 여기가 바로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자, 그런데 우리 주님과 이 38년 된 병자의 대화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화를 읽어보면 이 부림절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지켰던 네 가지, 함께 모여 말씀을 경청하고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누고 선물들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부림절의 정신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양보해 주는 게 돕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물을 움직일 때에 어떤 병자이든지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돼? 치료함을 받아요. 이걸 38년 된 병자가 알아. 그래서 뭘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가는 동안에 자기도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치료함을 받으려고 38년 된 병자가 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보다는 조금 더 빠른 사람들. 가는 거 잡아 땡기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38년 된 병자보다는 상태가 더 좋은 사람들이죠. 부림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섬겨야 되는 날인데 그날에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버리는 세상의 법칙이 통하고 있더라니까. 부림절 때가 되어 명절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고요. 우리 주님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며칠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자, 절기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부림절 정신은 온데간데 없는 것. 부림절이 안 지켜져서 문제는 아니에요.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은 어떠냐라는 거. 정신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너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일 정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와 계세요? 그냥 예배 왔다 가는 게 주일 성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유대인들처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벤트 때문에, 십자가 이벤트 때문에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어느 날인데? 주일이잖아요. 그게 주일 정신이거든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속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게 주일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정신 없이 주일 성수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 예배당에 왔다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주일 성수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정신을 잃어버린 주일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냐라는 것.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정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 정신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영향력 없는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크리스천 라이프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결정하지 말자고요.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히고 여기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문 밖에 나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성공하는, 정신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